요즘 제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로마서 말씀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4장부터 한 주에 한 장씩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직접 어깨에 담당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희생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내가 은혜로 주는 모든 것, 이거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지옥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지옥 가는 거 걱정하신 분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지옥하고는 영원히 결별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갈 데가 아닌데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결별이 된 거예요, 지옥하고. 이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열쇠를 받아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서 그냥 금방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지옥과 결별했는데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떤 사람 50년, 어떤 사람 40년, 30년, 10년 남아있는 삶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을 성경은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가 더 힘든 거예요. 성화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이루는 것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겁니다. 자, 구원받으면 곧바로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누리면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세상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두 종류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거 이렇게 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딱 나가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극단적인 선택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극단적인 선택. 이제 일단은 교육이 잘안된 사람, 구원 받았는데 교육이 잘안 돼서 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됐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말 그대로 쾌락주의, 이런 데 빠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으로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 로마서 6장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물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극단은 피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극단을 이제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한 극단을 이제 피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극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려고, 이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나는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제 스스로 마련해 놓고는, 아니면 교회가 마련해 줍니다. 그 규칙을 끝까지 지켜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쪽으로 또 한쪽으로 쫙 이렇게 치우치는 그와 같은 그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언가 남들이 보기에 아니면 내가 판단하기에 아니면 교회가 판단하기에 무언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는 그런 건 그냥 그걸 향해서 밀어넣는 거야, 나 자신을. 근데 그 밀어넣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저 밑으로 떨어져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또 여기 한 다음에 또 누가 와서 다시 재헌신을 하라 그러면 재헌신했다가 떨어졌다가 재헌신했다가 떨어졌다. 이게 평생 이렇게 반복하면서 구원받지 못했구나. 구원받았구나. 구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수레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아주 예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법을 지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신약교회가 추구하는 것, 그건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겨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게도 은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못 지키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너는 왜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못 지키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당신은 지키니, 나는 지키는데 왜 당신은 못 지키냐. 아이들한테도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못 지키냐. 아이들도 나는 지키는데 왜 아빠는 못 지키냐.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럼 아주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잘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동화책 이런 거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렇게 읽으면 뭐 이해가 이렇게 되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교리에 관해서 로마서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읽었는데 한번 읽었더니 그냥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성경을 잘 기록해 주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읽는 게. 바르게 읽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글이잖아요. 특히 이게 편지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고 편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글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기록자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록자의 의도. 그 기록자의 의도를 잘 판독을 해야 여러분이 지금 논술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국어를 잘해야 그거 하듯이 지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오면은 앞뒤 문맥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를 써서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려면 아 그러면 많이 무조건 읽으면 되겠나요? 물론 많이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자꾸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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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문맥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그럼 여러 차례 하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교사와 목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교사와 목사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교회에다가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에 허락해 준 선물이 목사 겸 교사다. 자, 그럼 저도 목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누구에게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있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적어놓은 그런 기록이 있고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로마서 주석이 유명하다는 사람 것만 뽑아도 10개, 20개가 넘어요. 로마서 주석만 유명하다는 것만 뭐 유명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몇천 개 될 거예요, 주석이. 그래도 사람들이 참 잘 썼다 하는 유명한 주석만 봐도 10개가 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도 여러 가지 주석을 읽었어요. 그럼 그 주석 가운데 어떤 주석은 읽으면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 참 정말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슬슬슬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주석이 있고, 열심히 뭐 주석을 써놨는데 암만 읽고 나도 다 읽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주석이 있어요. 제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치고 정말 이렇게 읽었을 때 문맥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주석은 위얼스비 목사님이 쓰신 그런 주석입니다. 위얼스비 목사님이 바이블 엑스포지션 커멘터리라고 해서 지어놓은 그런 그 주석이 있습니다. 아마 설교를 위해서 주석을 적었으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요약을 잘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최고의 주석이 제가 봤을 땐 위얼스비 목사님의 주석이에요. 근데 위얼스비는 그냥 그걸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또 유명한 사람들과 또 많이 읽은 거예요. 그 앞에 유명한 사람도 그 앞에 유명한 사람 읽고, 그렇죠. 많이 묵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약이 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요약이 이제 되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연세가 1930년 5월 생이니까 올해 만 89세.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얼스비 목사님은 이 땅에 이제 안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갔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He went to be with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갔다. He went. went 알죠? 고우의 과거. He went to be 있으려고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갔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위얼스비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7장을 좀 강해를 하려고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저것.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읽었어요. 딴 걸 가서. 이 정도로 어려웠어요. 로마서 7장이.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 로마서 7장을 50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5시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40분, 50분 안에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살고 깨달아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딴 사람 걸 읽고는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여기 나왔는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우리 위얼스비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주석들 이런 모든 것들도 제가 느낀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율법주의 탈출 곧 영혼의 자유가 성숙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율법주의를 탈출하는 거, 그 이후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성숙함의 비결이다.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전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전체를 다 지금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나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토를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신약교회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면 교회지 꼭 신약교회를 꼭 밝혀야 되느냐. 구약식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식 교회를 하면 안 돼요. 구약식 교회를 하면 꼭 여기 율법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식 교회를 하면 꼭 율법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탈피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신약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다 신약교회 하지 그럼 구약교회 하냐. 구약교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학교회 한다고 나와서 사랑침례교회 앉아있는데 구약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구약식 교회를 하면 그러면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신학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신학의 특징은 뭐냐. 은혜로 규정이 돼 있어요. 구약의 특징은 뭐냐? 율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율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 이 신약식 교회를 한다고 하는 건 은혜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약식 교회를 한다는 건 율법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규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킴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순간 뭐가 쑥 들어오느냐?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규칙을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법과 규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법과 규칙이 나쁜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걸 단.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개인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분명하게 율법 뭐 지키는 걸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분명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로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올바른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올바른 구원의 열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로마서 7장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걸 대해서 극도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자, 그럼 법을 지켜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또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얼마만큼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 얼마만큼 지켜야 내가 내 자신이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다. 자, 그러면 율법,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그냥 law예요. L-A-W. 이거를 특별히 구약시대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법을 다른 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law예요. 우리 뭐 중력의 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법칙이라는 게 law잖아요.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 우리는 법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규칙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게 law예요, law.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십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613개로 나눠놨어요. 해라, 하지 말라 이걸로. 이렇게 해서 1년이 365일이에요. 365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거 248개. 이거 합쳐갖고 613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칙을. 그래서 그 규칙대로만 다 따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면 2분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참 저 사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 구원, 그러니까 칭의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를 이 613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로 보고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구원의 문제, 성화의 문제를 이 율법을 가지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의미의 율법이 있고 그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법에서 벗어났냐? 아닙니다. 법 아래 있어요. 사실이에요. 십계명 지금 다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은 이런 거 포함해서 그냥 원래 의미대로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대로의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칙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그다음 하루에 뭐 5분 기도하기, 뭐 그다음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건서적 30분 읽기 뭐 등등 해갖고 본인이 이제 만들어놓은 그와 같은 규칙이 있어요. 이런 모든 걸 이제 오늘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부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부과가 된 십계명, 그다음에 613기라는 그 율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각종 규칙, 알겠죠? 그럼 이런 규칙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 좋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이것들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나쁜 거냐?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법규와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나쁜 겁니다. 자리하셔야 돼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규칙을 만드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는 지켰는데 저 사람 못 지킨다, 그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이런 판단의 잣대가 되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빠지면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가 삶이 더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곧바로 8주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회 해야 됩니다. 11조 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치마 입어야 돼요. 양복 입어야 돼요. 뭐 30분 하루에 뭐 큐티 해야 돼. 뭐 등등 해서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야, 정말 뭐 믿음으로 되고 정말 행위가 아무것도 없이 된다 그래갖고 예스하고 좋다고 그러고 했는데, 믿고 났더니 그냥 교회에서 부가가 되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냐? 예, 교회에서 하든 뭐 하여튼 본인이 뭐 작정을 한 하루에 성경 5장, 기도 30분, 큐티 20분, 일주일에 전도 2명, 1년에 뭐 300명 뭐 이렇게 해서 뭘 해와야 된다, 뭐 부과가 돼요. 이거 지키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해요. 아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구나. 그렇죠? 못 지키면 어때요? 벌을 받겠구나. 안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벌을 받겠구나. 아니, 여러분 벌을 벗어나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 벌을 벗어나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여러 가지 규칙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오늘 성경을 못 읽었어요. 아, 그럼 내 말을 안 들어주시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그런 생활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한 걸 다 지켰어요. 그러면 아내나 아이들 보기에 뿌듯해. 아, 자신감이 있어. 오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켰으면 그냥 고개가 푹 수그러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한 그런 사람처럼 이런 삶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는 거, 이거를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병. 병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하나도 자유가 없고 예수님 믿고 났더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규칙이 3개였다가 4개, 5개, 6개 막 늘어나면,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병이 너무 심해지면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심해지면 죽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병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전염.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여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율법이 여러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만 지킨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에 살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뿌듯해지고 하지 못하면 그러면 밑으로 처지기도 하고 하면은 남을 정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약시대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생긴다.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이 생기냐? 일 중심의 사람이 생깁니다. 일을 안 하면 못 베기는 사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 같은 사람이 걸리기가 쉬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어요. 제 아내는 원래 옛날부터 벗어났고 저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옛날부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쪽에. 예.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빠져있거든요. 주로 남자가 많이 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일을 뭘 해갖고 뭘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주로 여기에 많이 걸려요. 여기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 자기 의의를 잘 나타내요.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이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걸리기 쉬워요. 여기에 증세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주의 병에 걸리는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뭐가 있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맞습니까? 아,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정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야.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무슨 문제예요? 율법주의 병이 생긴 거예요. 율법주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잘 지키면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보면 알아요. 잘 지키면 야, 저 사람 잘 지키고 있구나 하다가 어느 날 꼬꾸라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못 지키고 있구나,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심각하게 남을 비판해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그렇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이런 사람들만 차 있으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왜 본인도 옛날에 바리새인 생활하면서 이런 거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7장 하나를 할애를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네 개로 이렇게 딱 나눠갖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한 부분을 읽었어요. 네 개로 나눠서 문단의 요약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문단 요약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문단의 요약이 있고 여기 있고 이게 네 개가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걸 좀 요약을 쭉 정리하니 뭐가 나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일단은 로마서 7장의 문단 요약 네 개 이거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를 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고 또 중간에 많은 부분은 이건 그냥 읽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7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요약이 뭐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율법을 향해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다. 자, 로마서 6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율법을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뒤집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규칙을 막 뭘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의 핵심이 그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죄가 꿈틀꿈틀꿈틀하고 일어나갖고 저와 여러분을 꽉 쥐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참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걸려갖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시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율법하고 은혜잖아요. 그렇죠? 율법 은혜. 구약식은 뭐예요? 율법이고 신약식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고 율법은 내가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뭘 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은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내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뭐 규칙을 세워놓고 이렇게 나가면은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조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꿈틀꿈틀하고 일어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이상한 일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법 이 law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적어도 20번 이상이 나와요. law, 율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먼저 7장에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뭐 10살짜리 이런 아이들은 뭐 알 수 없는 거고 막 20살쯤 돼서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뭐 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지금 재판받으려고 하는데 가서 뛰어내려 죽고 이러면 그러면 없는 걸로 다 해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어떤 법이 시작이 돼요? 결혼의 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묶는 결혼의 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가서 나쁜 그런 악한 일을 했다. 그럼 결혼의 법에 의해서 이 여자가 음행을 한 그런 여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으면 결혼의 법이 둘 사이의 결혼의 법이 어떻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결혼을 해도 더 이상 음행한 사람이라고 누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자 그러니까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향해서 율법을 상대로 여기 이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to the law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상대로 죽어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서로가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상대로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상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상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의 뭐가 죽었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상대로는 죽은 사람이 됐고 이제 새로운 남편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굴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과거에 이미 죽은 그 남편 율법하고 자꾸 상관하고 율법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 남편인 율법과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옛 남편 율법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완전히 죽었냐? 사실은 율법이 살아있어요. 교력 십계명도 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공의, 이 모든 공의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다 이루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섬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남편이 있는데 옛날 남편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됐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것 안에서 섬겨야지 글자의 낡은 것,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십계명 돌판에 있는 이걸 꼭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적어 놓잖아요. 올해 들어오면 뭘 해야 되겠다고 다 글자로 적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글자 여기 써 있잖아요. 글자에 낡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거 율법 뭐 지켰다 감 기쁘다 그러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 규칙 지켰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글자에 낡은 걸 가지고 새로운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건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우리는 율법을 상대로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확신하세요? 자, 그럼 그다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누구라도 물을 거 아니야. 한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그럼 그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 성경 세 장 읽고 뭐 하겠다고 이렇게 규칙 적어 놓은 게 나쁜 거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또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7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서 이제 13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넌 탐내지 말라 하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욕이 뭔지, 아 탐욕을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것도 너무 쉬운 내용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뭘 얘기하냐.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아, 그러니까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아,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런 호기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이게 암입니다.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타났으니까 왜 이걸 보여줬냐고 그러고 엑스레이가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왜 이걸 보여줬냐고 그러고 이 엑스레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가 어떻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 근데 뭐는 없어요. 암에서 구출해 주시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뭐 613개가 있으면 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예, 네, 좋은 거다. 엑스레이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빨리 가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막 양심이 찔리고 이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니 죄인이 되다 보니까 죄라고 한 씨가 이 안에 쏙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잔지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그 팻말을 써놓기 전에는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죄인 줄 모른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잔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딱 거기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재가 돼 있는 거다. 왜 그러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인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규칙을 만들고 막 그렇게 준수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실족하고 낙담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아, 성경 다섯 장 읽고 하루에 기도 5분 10분 하고 뭐 경건서적 읽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이걸 하면 좋은 건데 저 사람은 하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성도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삶이 피폐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한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이것도 못 지키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저 죄책감에 빠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부흥 강사 드리고 와서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또 다시 헌신하고 또 계속 쳇바퀴 도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헌신, 재헌신, 재헌신, 재헌신 계속. 이 방향으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수레를 돌리는 거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 율법은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을 일으키기 위한 그와 같은 용도로 하나님이 준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 처음에 주었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길 어려워했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갖고 하루에 3천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믿고 나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규칙을 쌓습니다. 규칙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같으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해변에 갑니다. 바닷가에 가요. 남자, 아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냥 여자들이 막 비키니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 이렇게 보니까 막 보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안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결국 이제 담을 쌓는데 어떻게 담을 쌓냐. 바닷가에 가는 건 나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을 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해변가에 누가 다녀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영화관, 아, 영화관 거기 같은 게 나쁜 거예요. 영화관 누가 갔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담을 쌓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시겠죠? 자기 나름대로 무슨 기준을 쌓아놓고 하여튼 그 일을 누가 했거나 자기가 하면 그때는 아주 믿음이 나쁜 사람이고 그걸 안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담을 쌓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일이 특별히 어디에 많으냐,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근본적인 교회를 하려고 하는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교회 안에는 규칙이 많은 거예요. 뭘 해라, 뭘 해라, 치마를 뭐 무릎까지 오게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규칙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본주의 교회 안에는. 또 근본주의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 남을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침례받는데 너는 왜 세례받냐 그러고, 그렇죠? 아, 우리 킹잼성경 쓰는데 왜 이제는 개혁성경 쓰냐 그러고, 우린 다 치마 입고 오는데 왜 당신들은 바지 입느냐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남을 정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지키는 걸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못한다 그랬죠? 예, 좋은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중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그 지역이 대다수 침례교인들이 다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거기 가장 큰 게 텍사스주 이런 데가 바이블 벨트예요. 자, 그러면 바이블 벨트에서 그렇게 성경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혼율이, 이 바이블 벨트의 이혼율이 다른 지역 이혼율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어때요? 같거나 더 높아요, 거기가. 같거나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지키는 것 같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킨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아침에 예,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자기 근본주의 교회에서 가서 규칙 지키라 그래갖고 아이들 뭐 남녀 구분하고 뭐 해갖고 열심히 그렇게 지켰는데 나중에 성범죄가 생기고 뭐 사고를 쳐갖고 아이가 임신하고 그런데 그 유를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나 그렇지 않는 교회나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뭘 부과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임신이 되고 뭐 이래갖고 그 한 거 가서 살펴보니까 미혼모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본주의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나 그 율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몰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어디에 사냐 하면 유타주에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음란물, 포르노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동영상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보고 뭐 케이블 TV로 보고 하는데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몰몬이 있는 유타주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서 이거 볼 때는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그게 근엄하게 다 보이고 그러는데 실제 속으로 가서 살면은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속마음에 들어있는 것 자체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교회가 규칙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겠어요? 없으니까 교회 부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10개를 들라고 하면 그 가운데 5개, 6개가 다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규칙을 지켜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은 10개의 가장 큰 교회를 뽑으라고 할 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가 하나도 못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안에 어떠한 그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걸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걸 더 잘하는 것 같고 안 하는 사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교회도 멸망당한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개인도 멸망당하고 가정도 멸망당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14절에서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 세우는 건 다 의롭고 선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거 그러면 누가 와서 물을 거 아니야? 아, 그럼 율법도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근데 왜 자꾸 도대체 이런 죄 문제가 생기느냐. 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서 24절 내용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내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안에 본성이 원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숭이. 그런데 이게 구원받고 나면은 진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한다고. 원숭이 옛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 진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요. 둘이 그냥 티격태격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구원 받지 못하면 이런 문제도 안 생깁니다. 원숭이만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기 사람이 있어야 티격태격하고 싸우는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원숭이만 있으면 안 생겨요. 근데 지금 둘이 생기니까 둘이 한 우리 안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티격태격적 권투를 지금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권투하는 걸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제가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라. 맞죠, 여러분? 원치 않는 걸 자꾸 행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율법은 참 좋은 거구나.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계속 뭐가 나와요? 단어가. 나가 적어도 2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규칙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다. 그런 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사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해갖고 또 죄 짓고는 내가 아니고 죄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할 수 없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할까 봐 제가 사실은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 짓고 그렇다 그래서 죄가 죄졌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실인데 아주 이렇게 오해해갖고 왜곡해갖고 죄 짓고는 이걸 다 정당하다고 내밀까 봐 제가 좀 두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읽는 겁니다. 일단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거기서 죄 짓는 게 누구예요? 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체 이 플래시 성경은 그거 플래시라는 게 이게 살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숭이하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선하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원숭이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 이게.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맞는 건데 오용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맞긴 맞는 건데 오용하면 안 돼요.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 7장 끝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즉 내가 한 바업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이거를 성경은 두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둘이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첫 번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믿지 않는 사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된다. 그거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일단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극복만 하면 돼요. 극복만.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요점은 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 팔려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럼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예, 24절에 이 비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비명 어떻게 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비참함의 외침이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고 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냥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해하고 한번 이거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민, 바울의 이 고민이 매일 매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고선 결국 어떻게 끝에 가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깨지고 주저앉고 깨지고 주저앉고 하는 그 일이 생겨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누굴 찾아요?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고 누구를 찾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지 일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누구를 찾아야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누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화를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되거나 아니면 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뜻. 예, 그렇죠? 이거를 구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아요.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5장 읽고 큐티 30분 하고 기도 30분 하고 여러분 그날 못했어요. 막 무서워서 공포, 공포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많이 안 해도 공포에 안 빠져요. 거기 공포에 빠질 필요, 여러분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예, 아내가 오래간만에 예, 나이가 60이 되고 그랬는데 아, 우리 동창들이 이번 올해 꽃도 피고 그래서 예, 이번 주일에 동창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내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럼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교회를 가야지. 예? 어떻게 예배를 빼먹고 동창을 만나러 가. 그러고 나오면 이게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아 그리고 한번 30만에 만나는데 아 그럼 한번 갔다 오고 아, 그다음에 설교는 저녁 때 들으면 되겠구만. 뭐 안 들으면 또 다음 주에 들으면 되겠구만 하고 용돈도 챙겨주고 옷도 예쁜 거 사서 입으라고 그러고 한번 갔다 오라 그러는 게 그거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제가 그냥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물론 저는 주일날 만나는 거 안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저는 아예 그 원래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이들 뭐 누가 와서 주일날 무슨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다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나오면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이 지금 미저러블한 상태,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다. 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고용주하고 고용인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냥 고용인이 모든 일이 다 고용주가 하랜다는 게 이게 다 일로 보이는 거예요. 늘 주인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고용인이 청각이고 고용인이 처녀가 돼서 결혼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눈치 보는 일인지도 없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다 일로 보였는데 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는 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한 거고 다 좋은 거고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해야지 결혼하기 전에 눈치 보고 그냥 해갖고 하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못하면 그냥 죽을 지경이 되는 것 같고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이렇게 되고 하면은 막 날아갈 것 같고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쓴 거예요. 더 이상 눈치 안 볼 뿐만 아니라 밥도 안 해줘도 된다고. 또 뭐라고 써? 밥을 태워도 된다고. 아 옛날에 고용주 고용인 관계에서 밥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졸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밥을 태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일로 바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법을 세우고 하는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태도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이런 걸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 아래 살면 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규칙을 만들고 규칙 지키는 거 좋아하고 막 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다. 그렇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영적인 파산을 겪는 데까지 가야 그래 어떻게 오호라 나는 어떻게 비참한 사람이다. 그거를 예수님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건 영이 부자인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그냥 최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가운데 무슨 규칙이 있어서 탈 수 있으면 그거 맞춰서 하는 거고 못했어도 so what? 예, 어떻게 뭐 다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기뻐서 그렇죠? 성경 읽는 게 좋아서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 어떻게 예, 정말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 나도 예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지. 아 예수님 믿고 나왔더니 그냥 아주 완전히 삶이 감옥이다.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완전히 쇠사슬로 그냥 묶어 놓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쇠사슬로 묶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